인생은 무엇인가에 반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반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인가 반응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끊임없이 무엇인가 반응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반응하며 반응하기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반응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반응에 대한 선택은 우리 몫이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 중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의 선호도에 따라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요나를 보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요나에게 임했던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나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인데요, 자기에게 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먼저 그는 알아야 돼요. 그걸 온전히 인식해야 돼요. 나에게 임한 것이, 들려오는 것이, 나에게 온 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 친구들의 말, 들어야 될 말, 듣지 않아야 될 말들, 나를 기쁘게 하는 말, 기쁘게 하지 않는 말들, 여러 가지 종류의 말도 많고 그 말이 나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다르게 할 때도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말을 듣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이,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이 특별한 사람한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깨닫는 것과는 다르죠. 독특한 체험이었고 그것은 분명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과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받았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커다란 범주에서 보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특별한 우리가 체험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신비스러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명히 요나가 체험한 것도 물론 일반적인 통내에서 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확대해보고 좀 더 이렇게 넓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인식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통 선지자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임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반응이 그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확무한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진리로서의 어떤 가치를 벌써 상실한 거죠. 진리란 게 뭐겠어요? 진리란 건 나의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경험으로나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내가 판가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듣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어떤 사항이고 상대적인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죠. 상대적 정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평가를 해 봐야 돼요. 그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정황무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은 우리는 절대적인 반응을 그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 반응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말씀에 대한 절대적 반응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절대적 반응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로고스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통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만 우리가 무슨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그가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넓은 광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절대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삶으로 나가는지 반응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절대적 방향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또 한 가지 두 번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명령에 대한 반응이다.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있어야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면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명령입니다. 일어나라는 거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는 거 그것을 외쳐서 외치라는 거 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명령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명령이지만 또한 요나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이기도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 니느웨 성이 사실은 이 아수르의 수도라고 합니다.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돼 있는데 다 같은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는 사실 이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했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예요. 걸핏하면 막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의 수도예요. 원수의 수도. 아주 이 나라 두 나라의 이 적대적인 감정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이 나라가 이 니느웨 사람, 이 아시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의 나라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을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 명령이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거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항상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명령은 내가 할 만한 명령도 있지만 하기 싫은 명령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늘 항상 지키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싫은 그런 계명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반응합니다. 그러나 반응하다가도 결정적으로 싫으면 안 해요. 결정적으로 싫은 계명은, 싫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이 달라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하기 싫어해요. 그것도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은 더더구나 반응하기가 좀 거부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자존심 뭐 내세우면서. 근데 명령은 자존심이라는 게 없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싫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니느웨,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상업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인 에르투, 적극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적극적 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어나 저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설사 그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좀 소원하고 관계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한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자세의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8월 25일 이제 전도 초청 주일날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전도 초청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껄끄러워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데에서 전도의 열정이라는 것은 적극성이 있어야 돼. 적극적이 됩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의 열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복음의 열정 열정하지만 그 복음의 열정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바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나 가서 외치라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쳐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됩니까? 여기 외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NIV 영어에서는 preach against it. 뭐 죄악된 성읍들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성 니느웨에 대해서 그 성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악독에 대해서 쳐서 그 성 사람들한테 전파하라, 설파하라, 선포하라 이런 말이 있죠. preach against it. 근데 NSB라는 영어 성경 이게 사실 히브리 원문 성경하고 같은 그런 그 단어 대 단어로 이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literal translation이라고 해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의미가 cry against 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물론 이 cry라는 말이 물론 외쳐라는 말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르라는 말도 있죠. 운다, 눈물을 흘린다. 근데 이 그 사람들에 와서 눈물을 흘리라는 말은 아니겠죠. 눈물을 흘리라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애통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서 외치라는 말이 cry against it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야. 믿을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래 믿기 싫어? 그럼 말아. 이런 식으로. 그건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죠. 그것은 절규하는 마음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절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절규하는 심정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절규하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서서 복음을 쉐어링하고 나누고 선포한다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규하는 심정, 안타까운 심정, 불쌍히 긍휼히 영혼을 향해서 긍휼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과 아니란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쳐서 외치라는 이 절규하는 것 같이 외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나한테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니까 불쌍히 보는 마음이 없으니까 불쌍히 긍휼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절규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절규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안타까운 심령을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쳐서 외치라. 안타까워서 절규하면서 외치라.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규하십니까? 여러분 안타까워하십니까? 내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안타깝지 않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는데 안타까워하지 않는 내 자신의 심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그것부터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부터가 사실은 바뀌어져야 돼요. 누구를 전파하기 전에 누구에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전에 내 자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심령이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규하는 심령이 절대 못 됩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그 영혼한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터치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절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대상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불쌍히 긍휼히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사실 여기에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죠. 내 회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회개는요 사실 기분 좋은 겁니다. 왠지 알았어요? 세계 회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그 바로 회개라는 뒷면에 숨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회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거기서 주시려고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회개하라고 서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쳐서 외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악독이 자기 앞에 상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진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같이 소돔성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자기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결국 소돔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니느웨 성 같은 경우는 악독이 자기 앞에 상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회개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무한한 용서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도 전파해야 됩니다. 주에 있는 분들한테 바로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그리고 회개함을, 그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들이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절규하는 심정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령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규하는 심정이 왜 중요할까요? 절규하는 심정,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심정이 아닙니다. 그 절규하는 심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심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절규하는 심정은 사실 요나한테 가서 절규하라고 쳐서 외치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절규하는 그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보이고 그 절규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절규하는 마음으로 네가 대신 내 나를 대신해서 가서 그들에게 절규하는 심정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탁하는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규하는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 절규하는 이 심정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나갑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고 사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취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항상 봐요. 언제 돌아오나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절규하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보는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사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기다리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 그러면 그 형이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슬픔, 그 절규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누가 보면 15장에 이럴 때 나올 때 뭐라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더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목이 있어요. 누가 보면 15장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저는 죄인과 이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을 형을 비유로 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 형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알아야 할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절규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절규하는 그 심정을 지금 우리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절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찾아가서 절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절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외쳐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전도가 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복음 전파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형과 같은 마음,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cry against it. 믿지 않는 자들 향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나의 반응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셨고 명령이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럴 때 요나의 반응은 순종이 아니라 역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역반응.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순종의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요나가 보여주는 반응은 반응이 아닌 역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역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역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역으로 해서 반대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보십시다. 얼마나 그 역반응을 하는지. 벌써 3절에 보면 그러나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순종의 행보가 아니라 반대로 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히 전환입니다. 반대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 낯이라는 말이 개정판에서는 얼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낯, 얼굴, 이것은 하나님의 존존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얼마나 그가 역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피한다는 거죠. 이 얼굴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낯을 피한다,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이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무관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계명이 싫으니까. 여기 우리들이 그럴 수도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계명이 싫으니까. 이것만은 하나님 못합니다. 이것만은 내가 못합니다. 자존심도 있고 이것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안 됩니다. 선민의식이 강하죠. 우월주의에 아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민족 아닙니까?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이 선택된 유대민족만 사랑하는, 저 니느웨 성, 저 아시리아 사람 안 됩니다. 저 이방민족 안 됩니다. 멸망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습니다. 나는 그것만큼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죠. 명령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의 역반응은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피하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구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정확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으면서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피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왜 피합니까? 이건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왠전히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피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꼭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거부 반응이 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고. 그래서 초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가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피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아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아브라함아, 아니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제가 동상 가운데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내가 나무 사이에 내가 숨었나이다. 동산 속에서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안 보려고 피합니다.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서부터 그는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만 도망다닙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니느웨 성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갖기 위해서 가서 외치라. 너 또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회개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함을 너도 알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가서 너도 살고 니느웨 백성들도 살으라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역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피했는데 피하려고 일어나 여기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저 같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면 그냥 집에 있겠어요. 우스운 말이겠지만 집에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 전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지금 요나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 다시 쓰러 도망하여. 다시 쓰란 말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도망하려고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함께 다시 쓰러 가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자꾸만 다시 쓰러 가려고 몸부림치는 요나를 보게 돼요. 다시스가 뭐길래? 다시스는 지금 자기가 가야 할 그런 아시리아 니느웨 성에서 정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는 스페인의 무역항입니다. 그게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려고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자기가 가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가 안 되고 정반대의 모습을, 역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영적 기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영적 기준이 흔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행동해야 될지를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꾸만 망가지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이상하게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꾸만 반대쪽으로만 역반응하면서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들을 하세요. 교회 생활하다가 한때는 교회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교회도 안 다니고 시름시름 그러고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더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흥가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정말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분 중에서 교회 단순히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전에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역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역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적으로도 안 되고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려고 안 와도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입니다. 불순종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역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절규의 마음을 외면하게 될 때 결국 자기도 비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역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절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응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반응이라는 책, 저자가 최하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최하진이라는 분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의 그 카이스트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에서 대학 출신으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포스트닥을 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포스트닥을 하고 있다가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를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구 교수를 제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느 대학을 가도 인정받는 교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스탠퍼드에서 연구 교수 제의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자기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 하면서, 20년 이제 더 지났죠, 25년 그렇게 선교사로 있으면서 중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열방대학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젊은이들, 믿음의 젊은이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크리스천 교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쓰셨어요. 반응.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선교사님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반응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정말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역반응하는 인생을 살았다. 역반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역반응하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면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20년, 25년 이상, 20년 이상을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반응할 때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변화된다.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취하진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몫은 모두 다가 할 수 있는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그렇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반응하지 않던 그런 삶은 없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